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8월 29일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곧바로 다음 날과 이틀 연속해서 일미 정상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30일에는 한국과 다른 정상과도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8월 30일 아베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모습에 대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제에 이어 일미 정상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조선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의 정세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북조선 정세의 인식에 대해 혹은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오늘 한국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호주의 턴불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또한 방일 중인 메이 총리와도 북조선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각 정상은 일본 상공을 뛰어넘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미한 또는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높여가고 그리고 북조선이 정책을 바꾸어 가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 새벽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한 외무장관 담화를 들어보십시오. 8월 30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북조선의 8월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단도미사일 발사 등을 강하게 비난하는 취지의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일체가 되어 북조선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조선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단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 보장에 대한 지금까지 없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과 국제사회는 북조선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거듭되는 핵실험과 단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동을 비난하고 핵, 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어떤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한국과도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해 가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고령자 복지 시책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에서는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예상된다는 소문이 돌아 휘발유 등 연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곡물은 물론 생활 필수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일반 주민인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령자 복지 시책에 대하여 저의 가정의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령자들을 존경하고 돌봐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이전인 593년, 북조선의 역사책에서 성덕태자로 소개된 소토쿠 태자가 오사카의 시텐 노절에 친척이 없는 노인이나 방치된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시설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놀라움과 감동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은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정책과 사회의 관심에 의한 쾌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안심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활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책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체가 많은 고령자 복지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 가정의 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가정에도 고령자가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자치체의 간호보험과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편지가 옵니다. 또한 경로 날에는 이른 아침에 자치회의 사람이 집에까지 찾아와 고령자인 부모님에게 상품권 외에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매해 9월 세 번째 월요일이 경로 날로서 축일로 제정되어 있고 올해는 9월 18일이 경로 날입니다. 경로 날은 오랜 기간 사회를 위하여 힘써온 고령자를 존경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령자의 생활 향상에 노력하도록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고령자 복지시설에서 데려다 주고 맞이해주는 우수가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간호를 해주는 직원이 고령자의 집에 찾아와 목욕을 시켜주거나 일용품 등을 사주기도 하며 세탁, 식사 준비 외에 집 청소까지 해줍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비교적 싼 가격으로 도쿄도가 운영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도쿄도가 실시하는 고령자 복지 시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거나 적어 생활 보호를 받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도쿄도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차표를 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도 믿기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고령자 복지 시책에 대한 내용은 돈 많은 부자들과 특권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살았을 때에는 고령자 복지 시책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국가가 고령자들에게 지불하는 연료 보조금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령자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받는 연료 보조금으로 쌀 한 킬로그램도 살 수 없는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생각나 지금도 부모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아파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북조선 관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조선에서는 고령자를 공경하던 전통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고령자가 가정에서 버림받아 길가에서 방랑하는 노인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고령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자치체의 시책과 사회의 관심, 고령자를 존경하고 보살펴주는 일본의 문화에 접하고 북조선에서도 선정된 고령자들만이 아니라 일본처럼 모든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사회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령자 복지 시책에 대하여 저의 가정의 체험을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조선 제재 결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날, 이것은 좀 뉴욕 시간이지만 북조선의 6번 했던 핵시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 리사회는 대북조선 제재 결의라는 것은 정회일지로서 재특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그 제재 결의라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원유, 석유, 전자품 이런 거에 좀 수출에 대해서 상한한 것을 좀 그 정하는 너무나 좀 그 강력한 내용의 제재를 좀 포함한 이러한 결의였습니다. 이번에 북조선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나온 것은 9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이 가운데서 최강 제재라고 할까, 최대한 강력한 그런 제재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제재의 특징이란 것은 이번에 북조선이 9월 3일 날에 핵시험을 좀 실시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8일 이후에 이번 그런 그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좀 그 채택을 좀 했던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너무나 강력한 그런 유엔 안보리의 의지란 것은 표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9일 날에 다섯 번째 핵시험을 했었을 때는 그 핵시험 한 날 또 82일 이후에 유엔 안보리는 그 제재 교류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뭐 이번에 8일만 지난 그 후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좀 국제사회로서 북조선에 대한 그런 너무나 그 걱정도 하고 너무 비난도 하는 그런 의지가 명백하게 표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방법이라면은 먼저 미국이 중국과 상담해서 교류하는 것은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 중국 쪽에서는 너무나 시간이 좀 걸게 좀 만들고 그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이 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했고 중국과 상담하기 전에 독자적인 좀 그 제재안을 한 것은 좀 제출을 하고 공개하고 그것은 9월 6일 날에 했었는데 그 5일 이후 좀 9월 11일 날에 좀 체득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하도록 좀 했었습니다. 막 그 때문에 중국이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꼴게 그 내용을 좀 조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제재 안에 미국이 석유를 좀 전면적으로 석유 수출을 한 것은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돌아오도록 좀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중국으로서는 이번 그 제재 교류로부터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항목을 좀 제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한다면 좀 너무나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좀 소극적이고 오히려 중국이 북조선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그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중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빨리 그 제재의 교류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재 안에 석유 수출을 제한한 것은 좀 돌아오는 그것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그 북조선에 대한 석유 수출의 어떤 제한을 좀 우리가 정한 것은 역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북조선에 대한 석유 수출이라는 것은 아마 30% 정도 감소를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앞으로 더 북조선이 너무나 좀 심한 그 도발 행위를 하고 핵시험이나 다시 한번 좀 하게 될 때는 역시 석유 수출에 관한 그 제한이 더 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이번에 교류의 위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류가 채택한 후에 미국의 헤일리 유엔 대사는 북조선이 아직은 좀 돌아오면서 없는 상태가 아니다. 만약에 북조선이 좀 핵 계획을 좀 전지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을 한다면 미래란 것은 북조선의 미래란 것은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간주를 좀 했었습니다.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5일 날에 북조선이 다시 한번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일본 홋카이도 우위를 좀 건너서 태평양에 좀 작당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 소비란 것은 너무나 좀 크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까 그러나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제재 교류란 것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길로서는 북조선이 한국과 대화를 좀 하게 되도록 하면 그것은 다른 그 분위기도 나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당분간이 우리는 그 북조선이 어떻게 그 하는가라는 것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6년의 히트곡 카라 토모미의 아임 프라우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 토모미의 아임 프라우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타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 6011 81333581 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 번호 100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 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